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절 말씀인데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고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로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 참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이 하나님, 이제 여호와라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만 이렇게 보게 되면 참 한마디로 좀 무섭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이렇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때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19장 10절에서부터 보니까,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예비하게 하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 산 위로 내려오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방에 경계를 정해주고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거나 산의 경계에 닿지 말지니 누구든지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것에게 손을 대지 말라. 오직 그는 반드시 돌로 치거나 관통시킬지니 그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감히 그 인간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 스스로가 너희는 가까이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까이 오면 내가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다. 죽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은 대단히 친근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구약의 여호와로 계시되셨던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시고,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이 육신을 입으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그 하나님이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내게로 감히 가까이 오는 자는 돌로 치거나 관통을 시켜서 죽여라. 산에 닿지 못하게 하라. 내가 지금 거하고자 하는 그 산에 사람들이 감히 닿지 못하게 하라. 이런 분이신데 신약 성경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와라.
와라.
초청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조차 가까이 오는 것을 기뻐하셨고 또 심지어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이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좀 와라, 좀 와줄래? 이렇게 초청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 다양했습니다. 한 가지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19가지 이유 이런 제목으로 오늘 밤이 새도록 말씀을 좀 전해보겠습니다. 예, 걱정이 되시죠? 19가지. 예, 아멘입니까? 예. 예,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자. 예,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동기가 각각 다 다양했습니다. 먼저 아마도 이게 제일 많은 이유일 것 같은데요. 이유들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의 이유일 것 같은데 그것은 병고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에 2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심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의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말씀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중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무리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 하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제 하고자 하신 바는 실제적으로 하고자 하신 바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신 것이었는데, 그런데 물론 그 중에 이제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야 되니까 이제 병고침을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인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병고침 이것이 좀 제일 큰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사실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한 마을에 같이 살 수 없었죠. 그 성의 바깥에 따로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9장에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이 여자는 많은 의사에게 참 고통을 당했다. 그러니까 병은 고치지 못한 채 돈만 들어가는 그래서 다 이제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 그런데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다. 이제 그런 여자였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 속에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실제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9장에는 또 보니까 눈먼 두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치죠.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네. 이 사람들도 고침을 받습니다. 이렇게 직접 예수님께 자기의 몸을 아픈 몸을 병든 몸을 고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병은 들었는데 자신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아는 어떤 친구나 가족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만나는 것을 또볼 수가 있고 아예 그 자리에 예수님 계신 자리에는 나가지도 못한 채 그냥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7장에 어떤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 속에 빠지나이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워본 분들이 다 공감하시겠지만, 자녀가 이렇게 뭐 어딘가 병이 들고 아프고 할 때, 참그 부모 마음은 참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다 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 아들이, 이제 미친 증세가 있었고, 불 속에 그냥 막 뛰어들고, 물 속에 뛰어들고, 이러는 아들을 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예수님께 나온 경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딸을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딸이 심지어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5장에서 어떤 치리자가 있었는데, 이 치리자의 이름을 다른 성경에서는 야이로였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고 또이 사람이 회당장이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내 딸이 지금 막 죽었는데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은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이 딸이 살아나지요? 그런가 하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이나 딸도 아니고 자기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는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고통을 받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백부장은 성경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칭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우 주님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명령하면 그 사람이 듣고 저도 누군가가 저한테 명령하면 제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하시면 고쳐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예수님이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칭찬해 주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병든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떤 가난한 여자, 이제 수로보니기 여자라고 돼 있는데 이 여자는 자기의 마귀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립니다 하면서 마태복음 15장에 와서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는 이 수로보니게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이 메시아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 사역의 타겟이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지금 이 이방인과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개들도 자기 상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췄습니다. 바닥까지 낮췄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또 고쳐주시지요. 그런가 하면 이 가버나움 지역에 있을 때 자기의 병든 친구를 위해서 네 사람이 그 병든 친구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비병이 들려서 이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 들것에 들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친구를 데려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마귀 들려서 병든 친구를 위해서 말 못하는 친구, 마귀 들려서 말 못하는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서 봅니다. 참고로 여기서 성경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쳤다. 이렇게 이제 마비병이 들렸다. 뭐 어떤 병이 들렸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이 마귀가 그 사람에게 그런 질병을 준 경우도 분명히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자연적인 질병인 거예요. 이것을, 모든 질병이 다, 마귀라고 안 하고 귀신이라고 하죠. 귀신 들려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큰 잘못입니다. 그건 그야말로 마귀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경우는 마귀 들려서 이런 질병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태복음 12장에는 또 마귀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그런 자기 친구를 데려온 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많은 경우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가장 많은 경우가 집단적으로건, 개인적으로건, 또는 자기가 직접 나오건, 아니면은 들 것에 실려 나오건, 아니면 친구 손에 붙잡혀 나오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녀들의 복을 빌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13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자기 자녀들의, 이번에는 어린 자녀가 아니라 다큰 자녀입니다. 자기 다큰 자녀들의 인사청탁을 위해서 찾아온 엄마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허락하옵소서. 참 꿈도 크고 야무졌습니다. 뭐 엄마 마음 뭐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엄마 심정이 다 이랬을 거예요. 뭐 베드로 엄마도 이런 심정이셨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뭐 모든 엄마 심정이 다 이랬을 거지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이 엄마는 치맛바람이 특별히 좀 셌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이건 들어주시지 않았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그 자리는 내가 줄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중에서는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적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서들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는 여러 가지 그 기적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기적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오는 기적이 하나가 있죠. 뭐죠? 아, 이거 했던 거예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제가 말씀 전하면서 몇번 했죠. 뭐죠? 그거요? 맞아요. 그거요. 오빵이요. 오병은 떡병자를 쓰니까 맞지가 않잖아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빵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그 사건. 이것은 지금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이 오빵이어의 이 기적, 이것 직후에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미안합니다. 마태복음으로 하지 않고 요한복음으로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의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 경제를 통해서 그야말로 창조 경제예요. 정말 문자적인 의미에서 창조 경제입니다.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무상급식을 그냥 딱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왕 삼으면은 우리 평생 일안 해도 먹고 살겠구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 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 왕을 삼으려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오,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의도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께 진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오는데 요한이 감옥에서 이제 갇혀 있을 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듣고 나서 자기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대단히 진지한 질문이지요. 이러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침례자 요한에게 위임받아서 이제 찾아오는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진지한 질문을 하는 사람 중에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22절에 보면은 청년이라고 다시 설명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이 사람이 치리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치리자니까 젊어서 출세한 대단히 그 인텔리 계층의 사람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진지한 질문이죠. 이것보다 인생에 있어서 더 진지한 질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부류로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유대인의 치리자였습니다.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께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수 없나이다. 당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러면서 진지한 자세로 예수님께 찾아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 교리적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과 24장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하늘의 왕국에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고, 어떤 보상이 제일 큰 보상입니까? 이런 것들을 묻는 것입니다. 이거 교리적인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나쁠 것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1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일곱 번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에 관한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을 받고자 나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뭔지를 묻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은밀히 나와서 여쭙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곱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라는 도시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도시를 통과해서 가실 때 이제 그 우물가에 산 여자를 만나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하면서 도시 사람들에게 달려가가지고는 이 자기가 만난 사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시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참 우리가 사실 요 부분을 볼 때마다 이제 저도 참 반성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자는 좀 부도덕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여럿이 있는 그러한 여자였잖아요. 지금 있는 그 남편도 실제 자기 남편이 아닌 이런 대단히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런 여자였는데, 그러면 그 사회에서 사실 대단히 손가락질을 받고 그랬을 만한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여자가 가서 어떤 말을 했더니 동네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이렇게 와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그 마을에서 어쨌든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나오지 않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동네에 가서, 아파트에 가서, 아파트 반상회에서 저희가 뭔 말을 했을 때, 몇 명이나 도대체 우리 말을 듣고, 정말로 이렇게 같이 따라와 볼지 참 반성이 되죠? 어쨌든, 이 여자가 이렇게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4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41절에 보니까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를 것을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동기 중에 제발 좀 우리 마을에 와서 우리 마을에 좀더 유숙하시면서 우리를 좀더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런 의도로 또 나오는 사람들도 성경에 보니까 있는 것입니다. 참 좋은 태도지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그동안 생각해 왔던 어떤 이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해서 그러니까 지금보다 나은 삶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전형이 바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고기 잡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대단히 희한하게도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의 그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실 또 예수님의 이렇게 이제 제자가 되면서, 온 인류 역사상 이렇게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될 수 있었겠죠. 이 사람들은, 갈릴리라는 그 동네에 그냥 평범한 어부로 비록 살긴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늘 언제나 그 높은 뜻을 품고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고기잡이 하면서 내가 참 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되고 뭐 이렇게 사는 이게 인생의 전부일까? 이런 것들을 늘 고민했던 사람들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발견하고 자기들에게 보다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주실 분으로 확신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러한 어떤 진지한 고민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마음으로 혹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이 어떤 서기관이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이 서기관이 뭔지 아시죠? 성경 기록을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어여 따라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를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따랐다 말았다 하는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문맥 정황상 볼 때 이 사람 안 따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이게 안 따른 게 사실이라면 그걸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냥 일시적인 어떤 충동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여, 제가 주님을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2장에는 20절에 보니까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이 늘 생각하셔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사역의 그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말씀은 못 드리고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예수님께 간접적으로 청하는데,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님 뵙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대화했다, 따랐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런 기록이 성경 구절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뭔가 일시적인 그러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열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도시에 이제 입성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새끼 나귀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입성하실 때, 21장에 보니까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베어 길에 흩어 깔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뭘 알고, 뭘 제대로 알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참 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환호를 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이 하니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남이 하니까. 그렇죠? 이때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나중에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앞에서 신문받는 그 장면에서는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군중입니다. 똑같은 군중이에요. 며칠 만에 지금 입장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남이 하니까 손을 흔들고, 남이 하니까 주먹질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혈육의 정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선생님 어머니와 선생님의 그 형제들이 선생님 뵈려고 찾아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이 찾아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이 의붓 형제죠. 의붓 형제들은 그냥 단순히 혈육의 정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그분의 친지들이 그것을 듣고 그분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제정신이 아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혈육의 정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경우 중에 대단히 독특한 경우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 세금 받으러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 가버나움 계실 때 공세 받는 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제자들에게 그러죠. 너희 선생은 공세 안 내냐? 세금 안 내냐? 이렇게 이제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으로 불행하게도 예수님께 찾아오는 이유 중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께 따지고 예수님을 추궁하고 책잡아서 고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정말 참된 대언자가 맞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는지, 우리에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 내려뜨린 것처럼 그런 거 한번 좀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표적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추궁하면서 따라다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따지기 위해서 온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께 따지려고 예수님께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어긋나는 일들을 한다고 고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빵을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빵을 먹는다고 예수님께 고소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십자가 사건 직전인데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 권위를 도대체 누가 네게 줬냐, 이렇게 따지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맞냐고 이렇게 문제를 내려고 찾아왔었습니다. 유대지방의 바리새인들은 여기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연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러 온 것까지는 그거는 뭐 나쁜 일은 아닌데 이 의도 자체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에게 공세를 바치는 게 맞습니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그분의 말로 함정에 빠뜨릴까 해서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 때에 부활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논증하기 위해서 이 형제가 일곱 형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 각각 아내가 다 죽었을 때 나중에 부활 이렇게 이제 재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이러한 시험거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죠.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떤 율법사는 율법 중에서 어떤 명령이 가장 큰 명령입니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의도도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분을 시험하려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나왔을 때 그 의도가 뭐였냐면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예수님께 참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올 수 있는데 그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왔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더 불행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14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밤은 안 새도 되겠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예수님께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수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지시를 받았던 그 관속들, 사설 경찰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는데 예수님을 잡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수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왜안 데려와서 추궁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못 잡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결국 잡아가죠. 배반자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수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다. 참 생각할수록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에서 얼마나 후회를 하게 될까요? 내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다. 하필 왜 예수님을 이런 방식으로 만날까요? 또 다른 저주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을 저주하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 못 박혀 있을 때 강도 두 명과 함께 예수님 못 박혀 있는데 지나가던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이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여 내려와 봐라 이러면서 조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 가까이 왔는데 오기는 왔는데 참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달렸다는 것을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욕하고 그분을 조롱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기 위해 예수님께 온 것이었습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이었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유명한 그 향유 옥합을 들고 온 여자가 있었죠.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 옥합을 부었습니다. 향유 옥합을 부은 이 사건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발에 부은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머리에 부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이제 분별이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7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고의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아시죠? 마태복음 27장에서 아리마대 요셉, 이 부자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라도 저에게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가 이렇게 이제 죽으면 묻히려고 아마 준비했던 무덤 같아요. 그 무덤에 이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때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이제 준비했는데 니고데모 아까 그 예수님을 이제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 향유를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여자들은 예수님의 그이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주의 첫날에 안식 후 첫날 주의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고이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제 가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가 더 있는데, 아마도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그 이제 예수님을 사람이 찾아가는 경우 중에 가장 복된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동쪽으로부터 온 지혜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 사람들이 경배하러 왔습니다. 경배하러 왔고, 그리고 10절에서부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기쁨이 극치에 달았다는 표현인 것이죠. 심히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기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아기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렸다. 경배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들을 예수님께 드렸다.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에게 손을 넓게 벌려서 이리 가까이 오렴, 이리 가까이 와 이렇게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예수님의 이 벌린 팔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아왔습니다. 나아올 때 각자가 다 다양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병든 몸을 고침받기 위해서, 또는 병든 가족과 친구들의 치료를 위해서, 또는 자기 어린아이들의 어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다큰 자식들 인사청탁을 하기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또는 먹고 살게 해줄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또는 일시적인 호기심이나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보다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추구로 인해서, 또 예수님께 어떤 진지한 질문을 하고 가르침을 받아보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과 돈 관계로 계산할 것이 있어서 세금 문제 때문에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혈연 관계의 정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따지고 추궁해서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온 사람,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하필 그 많은 이유 중에서 예수님을,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는 돌아가신 예수님, 이젠 가능성이 없다고 다 포기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체념한 채 시신이라도 잘 돌봐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는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태도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릇된 태도, 불순한 태도, 참람된 태도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동기와 좋은 태도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참된 구원을 알지 못한 채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처음부터 올바른 동기와 태도로 주님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해도, 그러니까 어떤 동기로 우리가 예수님 찾는 것을 시작했건 간에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서부터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육신의 의사로만 알고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의 의사로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육적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분이 과연 참으로 하늘의 음식,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알게 된다면 얼마나 또 복된 일이겠습니까? 처음에는 돌아가신 예수님, 사망에 이르신 예수님으로만 알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분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다시 만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연구의 대상, 학문의 대상, 비평의 대상, 테스트의 대상으로만 끝까지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원히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히 이 예수님과 격리된 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그 진리이신, 참된 진리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 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말들로 이분을 모욕하고 또 이분을 자기가 가진 칼과 몽둥이로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입니까?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이를 갈며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인터넷에서 수없이 많이 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독한 욕을 해대는 사람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봅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참 고소하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에서 이를 갈며 영원토록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태도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 동쪽으로부터 온 지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심히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심히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 아멘. 예.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어린아이였던 상태였는데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갓 태어나셨을 때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목자들이 찾아왔었어요. 예수님이 아마 한 살 반 정도 되셨을 때로 이제 짐작하는데 그때쯤에 이제 동쪽에서부터 온 지혜자들이 예수님을 뵌 것이었죠. 어쨌든 어린 아기였어요. 그런데 이 어린 아기, 그러니까 자기에게 지금 직접 뭔가를 베풀어 줄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가 뭔가 얻을 수 있어서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태도입니까? 그리고 나서는 단순히 입으로만 경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가장 값진 것으로 그 예수님께 드리면서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주된 목적은 배불리 먹게 해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질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학문적인 토론을 해서 네 궁금증을 밝혀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네게 쉼을 주겠다. 영적인 것, 인생의 참된 목적, 영원한 구원, 그것을 알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태도로 나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예수님께 처음에 나오셨습니까? 아마도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병 고치는 문제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으로 먼저 예수님을 대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계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또한 내가 지금 현재 예수님께 어떤 태도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 동쪽으로부터 온 지혜자. 아, 참 표현도 참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죠? 지혜자. 동쪽으로부터 온 지혜자. 아, 이 사람들의 이 태도를 우리가 다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745장을 같이 한 장 하십시다. 745장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따라.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네. 주 예수님의 손을 잡고서 기뻐 찬양하며 따른, 반주하시죠. 예수님 생각하면서 같이 하십시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따라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네. 주 예수님의 손을 잡고서 기뻐 찬양하며 따르네.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 따라 영원한 보량집을 향하여 오늘도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랑의 주님 따라갑니다. 시험의 풍파 엄습해 올 때 믿음과 소망이 흔들려도 내 곁에 계신 주를 보아라. 강한 품에 안아주리라.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 따라 영원한 보양집을 향하여 오늘도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랑의 주님 따라갑니다. 나 항상 주님 안에 거하니 영원한 생명이 내 곳일세. 주 예수 천국 길이 되시니 주님 뒤만 따라갑니다.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 따라 영원한 보양집을 향하여 오늘도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랑의 주님 따라갑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양날이 달린 칼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을 나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영과 혼도 쪼개고 나누어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다 드러내고 내가 과연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처음에 잘못된 동기와 목적이 그대로 변치 않은 채 여전히 그러한 동기와 목적으로만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칼 앞에 참 비추어서 그것이 쪼개어져서 분별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이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참 화려한 그러한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고 또 씻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고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것,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고 감사하는 것, 주님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것의 중요한 목적과 또 유익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